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11시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타고 있던 12명의 선원 중에 3명은 구조됐지만 9명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는 어선이 출발할 때부터 기우뚱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최윤수 기자입니다.
구조대를 태운 배가 뒤집힌 어선으로 갑니다. 어선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손을 흔들고 구조대는 선원들을 구하려고 밧줄을 던집니다. 어젯밤 11시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12명이 탄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사고 직후 선원 3명은 뒤집힌 배바닥에 올라타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기관장 등 9명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해경과 해군 선박 총 64척과 항공기 12대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고 어선은 현재 전복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6.75km 떠내려가 뒤집힌 채 물에 떠 있습니다.
6명은 해상에 빠진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3명은 선내에 있을 것으로 선원의 진술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내 수색은 14일 실시하였습니다.
생존자는 어선이 출발할 때부터 기우뚱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발했을 때부터 배가 약간 좌측으로 굴렀어요. 한 5톤 정도. 3시간 정도 항해를 했는데 베트남 선원이 침실에 물이 이렇게 샌다고 기관장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내려가 보니까 그때는 이미 뭐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크레인선을 보내 사고 어선을 인양할 예정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그럼 지난밤 수색 현장에서 해경과 함께 선원을 구조한 민간 어선의 이형근 선장을 전화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장님 나와 계시죠?
네, KMC 해운 광양 프론티어 선장 이형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소식을 듣고 거의 바로 사고 현장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고 현장은 저희가 연락받고 갔을 때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불빛도 없고 물표만 하나 이렇게 찍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장님, 이제 배로 선원들을 구조하셨는데 당시 생존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배는 전복된 상태였고 전복된 위에 3명이 이렇게 승선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사고 해역을 자주 운항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암초가 있거나 위험물이 있고 좀 위험한 지역인가요?
넘고 어장들이 좀 많고 그물들이 많고 어선들이 작업을 많이 하는 구역입니다.
그럼 곧이어서 이제 해경이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 작업은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 저희가 일단은 3명을 저 도착해서 거의 한 바로 이렇게 구조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인명구조 훈련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숙기가 잘 돼 있어서 뭐 숙달되게 이렇게 빠르게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본선에 올라왔는데 상당히 이렇게 저체온 상태라서 이렇게 뜨거운 물로 목욕도 좀 시키고 담요 덮고 뭐 맨발로 올라오고 젖은 옷이라서 다 벗기고 본선 옷으로 뜨거운 옷으로 감싸고 마사지하고 이랬지만 이렇게 대화가 될 정도로 호전이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지금 선장님께서는 현장을 떠나신 상태인가요?
네, 그래갖고 구조를 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12명이 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혹시나 생존자가 있을까봐 있다고 또 판단도 했고요. 그 당시는 그래서 그 뒤에를 계속 수색하는 와중에 해경대에 도착해서 구조원들 해경선에 넘기고 계속 그 뒤에서 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더 수색하는 와중에 배들이 여러 척이 왔습니다. 해경선들이 여러 척 오고 헬기 두 척 와서 뭐 조명탄 써서 환하게 밝혀주시고 그래서 같이 수색을 했는데 그 이후로 배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저희 배는 대형선이라 계속 같이 이렇게 수색하는데 방해가 되고 저희가 스크류 와류가 좀 떠오고 상당히 많이 셉니다. 대형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통제선한테 뭐 연락을 하고 그리고 통제선에서 저희는 조금 빠져도 되겠다 해서 그 당시 그 수색구조장에서 빠져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큰일 해주셨는데요. 이형근 선장을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고가 난 지 20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실종자 발견 소식은 추가로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영재 기자, 현재 구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해경은 현재 실종자들이 해상에 6명, 배 안에 3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질 당시에 기관실에서 3명이 물을 퍼내고 있었고 선미에 6명이 있었다는 진술 때문인데요. 해경은 바다를 9개 해역으로 나누고 64척의 함정과 12대의 항공기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군과 특수부대 등 잠수사 58명을 동원해서 수중수색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가 뒤집힌 상태로 물 위에 떠 있어서 수색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수중수색으로 조타실 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실까지 가려면 더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서해안 특유의 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통발 3천여 개가 배 안팎을 휘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해역이 이름난 어장이다 보니 바다 안으로 그물이 많아서 수색 작업이 어렵기도 한데요. 현재는 이 배 바닥이 위로 들린 채 떠 있는데 더는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 주머니를 달아놨습니다. 위로 뜬 배 바닥에 구멍을 뚫으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 구조로 돼 있다 보니 어제 밤부터 작업했는데 아직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양 결정에 하루도 되지 않아서 나온 거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색 작업이 어렵다 보니 인양 결정이 바로 났습니다. 이 크레인선이 오늘 오후 2시쯤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1시간 뒤인 오후 7시쯤에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도착해도 사고 현장이 너무 어두워서 작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오후는 돼서야 인양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조류나 날씨를 좀 봐야 하겠지만 이르면 이틀이나 사흘 정도,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원인으로 추정되는 게 있습니까?
네, 아직 원인을 말하긴 이릅니다. 이 배가 작년 4월에 만들어진 새 배입니다. 배에 구멍이 났을 가능성보다도 배관이나 엔진이 멈추면서 배가 기울면서 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인양 후에 이 부분을 더 조사해서 밝힐 계획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충분한 지원을 할 테니 모든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해양경찰서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윤핵관을 비판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정 당권 주자를 직접 겨냥한 발언이라 당무 개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선거 개입을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네,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윤핵관 지휘자로 장제원 의원을 지목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핵관의 지휘자는 저는 장제원 의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의 어떤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네.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합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부터 자신의 인수위원장 시절과 관련한 친윤계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내놓은 작심 발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안 의원을 강하게 비판한 걸로 전해집니다.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며 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쓸 말은 아니라고 한 겁니다. 또 안 의원의 윤한연대란 표현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당 전당대회에 끌어들인 극히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안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건 대통령실 선거 개입이라며 정당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혜연 기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안 의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언부터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배경 뭘까요?
먼저 대통령실 내부를 좀 취재해 보면요.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토가 상당히 강합니다. 윤심팔이 또 자기 정치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특히 대통령실은 안 의원이 사용한 윤핵관 또 윤석열 안철수 연대를 뜻하는 윤한연대라는 표현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이 윤핵관이란 표현은 대통령실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거라며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고요. 또 윤한연대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이야기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윤 대통령의 심기를 좀 반영한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며칠 전에 이 윤심은 안철수 있지 않다라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은 아니다 라면서 일축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직접 발언까지 좀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이 안 의원의 발언을 직접 선을 그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직접 나선 것이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당무 개입 이렇게 빚을 수 있는 부담이 있는데 그런데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려는 부적절한 시도를 차단하는 것일 뿐 당무 개입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또 나아가서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결국 대통령의 뜻은 그 후보에게 있지 않다라는 점을 좀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이 안철수 의원이 한 친윤 후보를 뛰어넘자 제동을 걸고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사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럼 일각에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전당대회를 출마를 고민하던 이 나경원 전 의원을 이 발언 등을 문제 삼아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직 그리고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시킨 바가 있는데 이때도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또 대통령실은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을 중립성 위반이란 이유로 국민통합위원직에서도 해촉한 바가 있는데요. 앞서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윤심이 김기현 의원에게 있다는 걸 100% 확신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렇다 보니 잣대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조차 대통령실이 당심을 윤심으로 갈라치려는 국리나 하고 있다거나 또 대통령이 당초 당무 개입을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전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째인 오늘 국회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잘못이 없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또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 생존자는 호소했습니다. 송우현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는 개신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의 추모 의례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이 추모사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땅이 무너지는 슬픔과 참혹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도 정부도 또한 여당도 10월 29일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참사를 직접 겪은 김초롱 씨는 잘못이 없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도와달라면서 이태원의 일상 회복도 바랐습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 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줘야 합니다.
아들을 잃은 이종철 씨는 서울시가 철거를 통보한 서울 광장 앞 분향소를 치울 테니 합동 분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녹사평역 안에 충분한 크기의 장소를 제한한 바 있다며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5% 이상 기록 중입니다. 외식 물가, 전기료와 가스, 난방비 할 것 없이 무섭게 오르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IMF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서울의 한 국밥집, 가게 안이 분주합니다. 국밥 국물을 끓이는 시간은 약 60시간. 가스 사용 시간은 항상 하루 18시간 정도인데 갑자기 고지서 금액이 껑충 뛰었습니다.
110에서 120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170 정도. 저희가 이제 평수가 15평인데 그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온다고.
이미 전기료와 가스비, 인건비, 식재료 값은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첫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였습니다. 지출 목적별로 떼어보면 전기와 가스,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로 전년 동기 대비 31.7%나 올랐습니다. 1998년 4월 외환 위기 당시 38.2% 이후 25년여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전기요금은 29.5% 올라 4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도시가스는 36.2%, 등유도 37.7%나 올랐습니다. 지역 난방비 상승률도 34%에 달했습니다. 택시비는 지난주 서울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인상을 준비 중입니다. 4월에는 서울 버스와 지하철 기본 요금도 오를 전망입니다.
택시비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한 15,000원이면 가던 데가 이제는 뭐 2만 원 넘게 나오기도 하고 난방비를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 두 배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에 전기료와 가스비는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어 서민의 가계부 지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그동안 수년째 거의 움직이지 않던 대학교 등록금. 그런데 이제 이것마저 오를 걸로 보입니다. 전국 대학 10곳 중에 4곳이 내년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전국의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을 살펴보면 2022학년도 기준 675만 원으로 2018학년도보다 7만 5천 원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2009년도 입된 반값 등록금 정책 도입 이후 이런 기조가 유지된 겁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9.5%는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9.7%는 올해 안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점에 관계없이 보면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은 절반을 넘었고 동결 의사를 나타낸 곳은 12.3%에 그쳤습니다. 동아대와 배화여대 등 일부 사립대는 올해 등록금도 3에서 4%씩 올렸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아직 인상 의사를 밝히지 않은 대학들도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해 우수교원 확보와 교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식 물가부터 공공요금까지 연일 치솟는 물가 소식에 교육비도 오르면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등록금 자율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중하고도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내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큰 기업들도 아우성인 상황인데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때문에 희생자가 나온 사고는 모두 611건입니다. 대부분 50인 미만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건설업에서 나왔는데 역시 대부분 규모가 작은 곳들이었습니다.
쬐만한 데들은 대부분 이제 네. 그냥 빨리빨리 올리기만 하고 기본적인 뭐 난간대 안전 뭐 시설들 이런 걸 보면은 뭐 대강 대충 하고 안 한다거나.
내년이면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곳도 많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물어봤더니 10곳 중 7곳은 뭘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고 알아도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사장이 아니고 1인 2역하는 그 머슴입니다. 그 여력이 전혀 없어요.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장에 실태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이거는 빨리 시정을 하십시오. 이런 방법을.
당장 정부에서 중첩법과 관련해 자문을 해주는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15,000 개소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업장이 약 한 300만 개 정도, 15,000 개면 실질적으로 너무 적잖아요. 오늘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산재 예방기금 등을 활용해 안전설비도 지원해야 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통계로 말한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잃은 것도 벌써 7년 전입니다. 최근 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치료를 받는 건 마약 사범 가운데 단 2.4%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 리포트 먼저 보시고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재현 기자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20대 여성. 다이어트 약에서 시작해 마약류인 필로폰에 손을 대기까지 1년도 걸리지 않았는데 한 번도 자신이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을 하고 하는 동안에는 계속 부정을 해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뭐가 중독이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창 이런 건 다 기분이었고 누가 막 나한테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다.
점차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치료엔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이 여성과 같은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마약사범 비중은 전체의 31.6%, 30대와 합치면 57.2%에 이릅니다.
4, 5년 전에 제가 교육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교육을 하는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4, 50대였었어요. 오늘도 제가 교육하는데 다 20대였었어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저는.
소셜미디어로 마약을 구하기 쉬운 데다 일부 20, 30대가 자신은 중독이 아니라며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게 이유입니다. 때문에 예방 교육이 필요하지만 초중고교에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실질적인 교육은 마약에 손을 대 치료가 필요한 마약 사범에게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다는 거는 중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은 뇌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 갖고 해결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이 훨씬 넘는다고 보는데 그중에 치료받는 인원은 뭐 0.1%도 안 됩니다.
마약과 관련해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2.4%입니다. 치료 보호나 치료 감호 조치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치료를 받은 마약 사범은 지난해 449명. 전체 마약 사범 18,000여 명 중 단 2.4%뿐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것이고 검찰이 치료 보호 조치를 의뢰한 경우는 14건, 0.07%에 그칩니다. 이 마약 사범을 처벌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인데 치료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요. 마약 때문에. 나라의 위기까지도 몰고 올 수 있는.
미국에선 마약청이 컨트롤타워로 마약 사범을 통합 관리하고 약물 법원을 만들어 마약 사범 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 중독자 간 치료 모임 등을 통해서 재범률이 42% 낮아졌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치료 지정 병원이 21곳이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단 두 곳에서 대부분의 치료를 맡고 있고 중독자 간 치료 모임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는 전국에 단 4곳뿐입니다. 이마저도 정부 지원 없이 운영하다 보니 수용 인원은 모두 다 합쳐도 20명이 채 안 됩니다.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최진묵 마약류 중독치료센터장과 관련된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서 봤지만 마약 사범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치료받는 사람은 정말 극히 일부다. 근데 마약 중독인 걸 인정할 때까지 정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현재 요즘에 20, 30대가 사용하는 마약들은 굉장히 라이트한 마약을 사용하는데요. 네. 이 라이트한 마약을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10년, 15년 사용했을 때 중독자가 되는 모습을 자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 친구들에게는 이게 중독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법적인 문제로만 처벌하다 보니 자기네 문제를 자꾸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회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는 상태죠, 지금 환경을.
제가 살짝 여쭤봤더니 요즘 최근에 급격히 더 많이 늘어났다고 느끼신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현장에서 이제 어떤 상담이나 교육이나 하는 것들을 보면은 네. 과거 한 4, 5년 전만 해도 4, 50대가 줄을 잃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20, 30대가 거의 한 7, 80% 초범에 한해서는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초범으로 끝나지 않은 것들이 마약 사범이잖아요, 결국은. 네네. 쉽지 않고 끊기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 의지도 있지만 이제 중독이 아니라는 판단의 문제도 좀 있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 계신 상황인 네네. 거고요. 그런데 한 교수가 이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한 번 마약을 복용한 사람에게 거의 99%가 다시 이제 연락을 한다, 브로커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끊기도 정말 힘든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또 찾아보면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네. 저희 사비로 운영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네.
저가처럼 이렇게 약물 중독에서 회복한 사람들이 각자의 사비로 전국에 운영하는 곳이 세 곳이 있을 뿐입니다.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약류 범죄자 전담 치료 보호기관 전국에 21곳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병원이. 네네.
그중에 이제 뭔 일을 해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이.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은 인천에 있는 참사랑병원과 부곡정신병원 두 군데밖에 없죠. 그건 예산의 문제 같아요. 누구도 이 마약 중독의 네. 문제를 치료하려고 들지 않죠. 왜냐하면 인력은 네다섯 배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뭐 것들에 대한 비용은 거의 청구가 되지 않으니까 뭐 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전문가의 부족입니다.
전문가의 부족이다.
네네.
마약 중독은 2만 명인데 치료 예산은 100명분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으면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사실 정말 마약 중독에 수십 년을 애쓰다가 결국에는 성공하신 네네. 그런 장본인이신데 그 과정을 좀 저희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마약 중독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게 증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마약 중독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치료진을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치료진.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몇 분 안 되시는 분인데요. 제가 다녔던 인천 참사랑병원에 천병훈 원장님 만나고 그분들이 제가 이제 해체됐던 가족.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마약 중독을 겪었다 보니까 가족들이 저를 다 버렸거든요. 끝에 저 지금의 와이프가 저를 끝까지 기다려줬고 그 기간을 수년 동안 그 병원에서 치료자를 하면서 저는 치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변이 너무 급한데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묘사한 걸 제가 봤는데
네네.
그래도 그 정말 힘든 그 순간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겠다고 마음먹은 마지막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저 같은 싶어요.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냥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을 했는데요. 중독될 줄 몰랐죠, 저 역시. 처음에 사용했을 때도 중독이라고 인식을 못했고 그런데
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마약 중독으로 해서 교도소와 사회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치료에 이게 치료가 된다는 그 칼럼 신문 컬럼을 하나 보고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시도를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저의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죠.
치료가 될 수 있다.
그 딱 칼럼 하나 보고 제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께서도 많은 지금
네네.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급증하는 마약 확산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해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그럼 뭐라고 보세요?
예방과 재활인데요. 그중에서 재활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방송인이 마약을 하다 걸려서
네.
집행유예로 나왔죠.
맞아요.
그 친구가 그 사건 기록을 봤더니 14일 투약에 7회 교부로 돼 있어요. 교부 남에게 줬다는 거죠. 근데 10여 년 전에 알고 봤더니 대마초로 전과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치료가 됐다면 7명의 예방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재활이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이 재활에 대한 인식조차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 인천다락교 최진복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이 지난 일주일간 떠다닌 중국 정찰 풍선을 미 동부 해안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상 관측용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앞바다 하늘에 중국 정찰 풍선으로 의심받는 물체가 떠 있습니다. 미 전투기가 풍선을 향해 다가갑니다.
Oh, they shot at it. Holy crap, they just shot it.
폭발음도 들립니다.
Wow.
현지 시간 어제 오후 F-22 랩터 전투기가 약 18km 상공에 있던 풍선을 격추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버스 3대 크기의 대형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풍선은 약 5분간 낙하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풍선을 수거해 연방수사국 FBI 연구소로 보낼 계획입니다.
They decided that the best time to do that was as it got over water outside within 12-mile limit.
지상 사람과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풍선이 바다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설명입니다. 풍선은 지난달 28일 처음 미국 알래스카 영공에 진입했고 몬태나와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를 지나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민간 무인기를 공격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출발 몇 시간 전 방중을 전격 취소한 데 이어 중국이 미국의 풍선 격추에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풍선 미스터리를 이제 키워드로 해가지고 방금 전해드렸죠. 미국이 격추한 중국 풍선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네. 사건은 미스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가장 의문스러운 게 요즘 같은 시대에 웬 풍선? 이런 얘기거든요.
웬 구닥다리 풍선이냐 이런 네. 거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사진들을 이제 보시면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군사, 뭐 정찰 목적으로 풍선을 사용하긴 했었습니다. 냉전 시대까지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 하지만 요새는 첨단 첩보 위성들이 모두 떠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손바닥 보듯이 보잖아요. 그럼 뭐 중국이 기술이 없느냐, 위성이 없느냐 아니잖아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우주 굴기라고 해가지고 우주 비행선 보내고 우주 비행사 보내서 최근에는 이제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까지 거의 완성을 한 그런 상태죠.
아니 뭐 드론도 아니고 네. 어쨌든 이제 풍선이 등장한 건 맞으니까 기술력과 별개로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풍선의 장점을 찾아보자면 이게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싸고 성능이 좋다 네. 그런 얘기죠. 그렇겠죠. 뭐 위성 쏘는 것보다 당연히 싸니까요. 또 하나는 위성에 비해서 한 곳에 오래 떠 있을 수 있다. 오, 이런 그래요? 장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자, 가성비가 좋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의아한 게 풍선은 이제 그냥 봐도 사람 눈에 보이는데 이거 그럼 바로 상대방한테 들키는 건 정말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죠. 미국 이제 시민들이 하늘을 향해서 일제히 이제 카메라, 뭐 스마트폰을 이제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풍선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풍선이 보이니까.
찍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하나 보시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Here we go.
이제 이런 식으로 트위터나 소셜 미디어에 일반인들이 찍은 풍선 관련 사진, 동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군이 격추를 해서 풍선이 떨어지는 장면을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직접 스마트폰으로 다 찍었고요. 이렇게 눈에 뻔히 잘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육안으로도 잘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스파이 풍선이 아니라 그럼 이거 실수로 미국 영공에 들어간 기상 관측용 풍선이다라는 중국 설명이 좀 어찌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중국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네. 빠르게 이 풍선이 이제 중국 것이다 인정을 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이 말한 그 실수라는 게 의도한 실수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풍선을 선택해서 보냈다는 건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중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풍선 하나가 들어와서 사실 미국도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된 실수다, 네. 떠보는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해외 전문가 중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있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본 것, 뭐 이런 분석도 있고 미국에 포착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 일단 해석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네. 미국이 수거해서 이제 풍선 잔해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저 집중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좀 짚어주시죠. 네. 박진규 기자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잉글랜드 울버햄프턴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이 자책골을 유도하는 활약까지 보였지만 또다시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이재성은 3경기 연속 득점을 노렸지만 시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공을 받은 황희찬이 빠르게 골문 앞으로 공을 보냅니다. 공은 리버풀 수비수 마티프의 다리를 맞힌 뒤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갑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나온 골입니다. 마티프의 자책골로 기록됐지만 황희찬이 만들어낸 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포문을 연 울버햄프턴은 6분 만에 추가골을 터뜨리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흐름을 이어가던 전반 42분, 돌파를 시도하던 황희찬이 교체 사인을 보냅니다. 그대로 주저앉더니 오른쪽 허벅지를 부여잡았고 결국 이른 시간에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He feel the injury and he's going to be out for I don't know how many weeks.
올 시즌에만 두 번째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황희찬은 최소 몇 주 동안 재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버햄프턴은 후반 26분 네베스의 쐐기골을 더하면서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 이재성은 3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멈추게 됐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골망을 흔들며 이번 경기에서도 71분 동안 활약했지만 베를린의 단단한 수비벽에 슈팅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고 끝내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지금 창밖에는 올해 첫 보름달, 정월 대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보름 축제도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날씨플러스 김서영 기자입니다.
둥근 보름달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높이 쌓아올린 나뭇가지와 집더미에서 화염이 타오릅니다. 불길을 보며 사람들은 제각기 소원을 빕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민속놀이에 흠뻑 빠져봅니다. 어제와 오늘 전국 곳곳에서 대보름 맞이 야외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후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열리는 만큼 종류도 다양합니다. 견과류를 먹고 부스럼이 나지 않게 기원하는 부럼 깨기. 아이들 눈에는 쥐불놀이, 줄다리기, 볏짚 세우기가 낯설기만 합니다. 정월 대보름의 백미는 오곡밥입니다. 가족과 나눠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든든한 한 끼입니다. 보름달은 포근한 초봄 날씨를 몰고 왔습니다. 때문에 야외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편안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오늘같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로 평년보다 따뜻하겠고 낮 기온도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내륙은 비 소식 없이 맑겠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엔 내일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금요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공기질은 지난주부터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뉴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